에스겔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반하라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넛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문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복습 삼아서 조금 생각을 하십시다. 8장에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의 내용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뭘로 차있더라?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여기저기를 보여주셨는데 곳곳에 뭐가 있더라? 우상들로 가득 차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차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실까? 추정입니다만 한 맞춰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그냥 이건 짐작이나 찍는 겁니다. 저 실력으로 맞추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실력으로 맞추시려고 그러면 에스겔서를 제법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입장이 곤란하고 찍는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그래 맞추면 어떡해요? 아니, 계실 자리 없어도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게 싹 쓸어내고 그냥 비켜마 하고 차지하시면 안 되나요? 싹 밀어버리시든지? 근데 떠나시는 건 너무 하나님 약하지 않아요? 꼴보기 싫으면요? 권사님은 집안 꼴보기 싫으면 그냥 나가버리셔요? 안 치우고? 이걸 이렇게 맞추시면 곤란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9장하고 10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점잖게 성전을 떠나신다고 말하는 거고 나가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뭔지 아세요?
외출.
에? 외출?
가출.
그렇죠. 가출이에요. 가출. 여러분, 자식이 가출하는 것도 참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출을 하면요? 아버지가 가출하면 온 동네 망신이잖아요. 예. 9장 10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도 우상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제를 깔고 9장을 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 9장, 10장, 그 다음에 11장까지 이게 한 덩어리 이야기니까요. 그 한 덩어리 전체를 늘 주목을 하고 읽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아 참, 그러면 뒤에 가기 전에 결론 삼아서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다 큰 어른이 집에서 가출을 하면요, 어디로 가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가겠죠.
에?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가겠죠. 찌그러면.
나 이런 학생 데리고 얘기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래도 가출할 마음이 있는 권사님, 그래, 집 나가시면 어디 가실까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 없죠. 결국 돌고 돌아가 어디 가요? 아니요. 몸성이 다르잖아.
근데 여전히 괜찮은 괜찮은 거면 안 그래.
이 아저씨 가출하면 골치 아파. 안 놓.
아 좋죠. 아이고 잘 나갔다 그럼. 내가 여기서 가출하면 친구들이 쌍수를 들어 가면 안 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출을 하셔가지고요. 진짜 재밌는 거. 이건 재밌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출하셔가지고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떠나고 나면 여기는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하신다, 정말로. 그래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그발강가라니까요. 그발강가에 뭐가 있는데요? 포로된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권사님 그만 에스겔서 졸업하세요. 에스겔서 시작할 때 그발강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더라. 그게 이야기로 치면 그게 그 다음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때문에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성질 같으면요 확 밀어버리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길 떠나셔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기 백성이 있던 그발강가에 다시 나타나셨다가 에스겔서 뒤편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겔서 뒤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에스겔서의 중요한 그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장 1절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그러죠? 보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 내시는 법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여기에는 유난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모습을 보고 지금 뭐 거의 기절할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격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오라 하시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되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사람을 지금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그 영이 있는 것처럼 나라나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여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영적인 존재 소위 말하면 천사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천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하는 천사에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요. 몇 명이 와요? 여섯 사람이 오죠. 여섯 사람이 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뭐 천사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 여섯이 오는데 어디로 오는 거 하니까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더라. 북향한 위쪽 문으로부터 오더라. 북향한 이쪽 문, 뭐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봤던 우상이 서있던 문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하러 오는 천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북쪽에 우상이 서있던 그 문으로부터 오더라 이거죠. 이 똑같은 현상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징계가 임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북방에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로 묘사를 해요. 에스겔 말이 맞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을까요? 아, 둘 다 맞죠. 왜요? 하나님의 징계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군대가 진짜 무서운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그걸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에스겔은 북향한 문에서부터 오더라.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인데도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예, 사실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로크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세웠던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좀 다르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들은요,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자기들이 그야말로 의지하고 믿고 기대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자기들이 믿었던 것, 그게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위에 이 외에 다른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걸 너무 의지하고 기대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실 때가 되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섯 사람이 오는데 손에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람 죽이는 도구를 잡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좀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이러죠. 2절 중간에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데, 혹은 이 말이요, 그들과 함께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번역할 때의 문제가요. 그들과 함께 이상한 사람이 하나 붙었으면 그러면 오는 사람이 전부 몇 사람이 되죠? 일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천사가 여섯 명이냐 일곱 명이냐 뭐 이런 가지고는 뭐 들어 실험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여섯이나 일곱이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더라 그렇게 하는데, 계시록이나 다른 데 보면 천사들이 나올 때는 주로 일곱 명이 많이 나오니까 이 그 중에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들과 함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여하튼 그 여섯이든 일곱이든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끼었더라는 거예요. 하얀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오더라는 거예요. 먹을 다루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으면 되나요? 요즘은 아이들 그런 거 안 합니다만, 옛날 우리 때는요, 중학교 1학년은 딱 표가 나요. 초등학교 1학년은 지금도 딱 보면 표가 나요. 이빨 빠진 거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빨 한두 개 빠져 있으면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분명해요. 옛날 중학교 1학년은 뭘로 하신지 아세요? 예, 잉크 묻었으면요. 손에 뭐다 잉크 묻어 있으면 이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면 반드시 펜을 가지고 글자 쓰기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펜으로 글씨를 써야 이 글씨가 는데요, 나중에 이쁜 글씨가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아예 펜 안 쓰죠. 안 쓰고. 근데 여하튼 그때 저 중학교 1학년짜리들은요, 항상 손이고 어디 가나 잉크 잔뜩 묻히가 돌아다니는 게 중학교 1학년 티내는 거예요. 자, 옆에 먹그릇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가지고 뭘 칠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이상한 얘기 많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더라. 그러면 그 씻은 옷은 색깔이 뭘까요? 예? 뭐가 또 피 색깔 그래요? 그러면 양의 피는 무슨 색깔인데요?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면 뭐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예? 성경에 빨간색이 어디 있어요? 빨간 옷이. 예. 어린 양의 피에 빤 하얀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에 빨았는 옷이 왜 흰 옷이죠? 아, 양의 피는 희다 뭐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전부 뭐예요? 그 깨끗함, 정결함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이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신부름을 받아오는 깨끗한 천사예요. 이 천사가 옆구리에 먹그릇을 차고요. 만약에 먹그릇을 찼다면 손에 뭐 들고 있겠어요? 예? 예. 요즘은 펜이지만 옛날에 무슨 펜이 있나요? 붓이겠죠. 그러니까 손에 그 먹을 묻히는 붓을 들고 옆구리에 먹통을 차고 한 사람이 오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행이 들어와서 어디에 섰나 보세요.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랬죠. 이 노제단 가는 게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 제단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스로 만들어진 녹그물 노제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던 그곳에 심판을 위한 천사들이 섰더라.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 제일 흔한 게 무슨 일이죠? 제단에서 제일 흔한 일. 예? 노제단에서 제일 흔한 일. 그거 왜 손 씻어요? 짐승 잡는, 태우는 일인데, 태우려고 그러면 전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 잡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심판이고, 그냥 말하면 심판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사람 잡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노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장소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서 죽는 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보세요. 3절 중요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말하는 그룹이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에스겔에 그룹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 중요한 법궤가 있죠. 법궤의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법궤 뚜껑의 양편에 보면 그룹 이렇게 서 있어요. 그룹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법궤의 뚜껑이에요. 이 법궤의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정성금 말로 딱까리.
딱까리. 딱까리는 해 그래. 그 딱까리가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 헬라를 알아야지.
아니 헬라어 말고 성경에 우리말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응? 시연서. 맞습니다. 시연서, 시연좌. 예. 쉽게 말하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있고요. 이 뚜껑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는데, 이 뚜껑 위에 보면, 그룹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그룹이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있으면, 뭐, 일단 뚜껑밖에 안 보이죠. 그 뚜껑 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뭐, 만나가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 그,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시연소, 다른 말로 해서, 속죄소. 네, 속죄서. 거기에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던 그 장소.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 맞고요. 성전에서도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성소 중에서도 그럼 어디냐? 그러면요. 속죄소. 그 속죄소라는 것이 바로 법궤 위 뚜껑이 있는데 거기거든요. 요 뚜껑의 좌우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룹이 큰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 영광이 위치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동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안방에 가만히 계셔야 될 어른이요. 드디어 몸을 움직여서 대문간으로 쓱 나가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 약간 지금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절에 보시면 그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랬죠. 요걸 조금 건너가셔서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19절 끝에 보시면 동문에 머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동쪽 문에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동문에 이르렀던 그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렇게 나오죠. 그발강가에서 보는 형상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그 장면이요. 그룹에서 문지방으로 가고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 급발강가로 가셨구나. 요게 그 두 장에 걸쳐서 보면 그렇게 표가 납니다. 어쨌든 그냥 보시면 9장 3절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겼더라 뭐 이 정도인데, 이게 그 뒷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사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친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켜요? 너 지금 가서 4절요? 예루살렘에 순행하여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이마?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왜 탄식하면서 울어요? 예루살렘의 이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같은 표현이에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전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애통하죠?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온통 우상만 있잖아요. 우상만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는요, 온갖 폭행, 더러운 짓,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요, 진짜 더 악독한 짓을 하게 돼요. 자,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구원파는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에 눈을 밝히고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통 우상이 가득 찼더라, 이 말은 우상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자체가 온갖 악독한 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가 그걸 보면요, 예, 이게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해서 마음 아파가며 울어본 사람이, 울어본 적이, 아, 이걸 있기를 바란다 해야 되는지 없기를 바라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워요. 그럼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라는데, 교회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요, 참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나중에 하나님께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임마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 있냐고 물으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본 적은 있어요. 그럼 교회가 걱정이 되고 너무 그러면 진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요, 기도한다고 덜렁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이런 말씀 기억하셔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복을 주셔요. 싫든 좋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사실은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벗어나는 쉬운 생각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교회 아니잖아요. 겨우 집사 주제에 뭘, 그 집사, 안수 집사 15 있었는데요. 제가 꽁지, 막내였어요. 이 교회 내가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런 아픔은 오늘의 문제만 아니고 그 옛날에도 다 있었잖아요. 사람 모인 사회에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저 이제 모릅니다. 손들랍니다. 이러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다음 나오는 답이 뭐냐면요, 머리나 속은 편해졌는데 그 다음 생각이요, 교회의 이런 모습, 이거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돌볼 거냐. 그 다음 답이 이상하게 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몰라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놈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냐? 아는 놈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답이 뻔해요. 결국 나 신학교 가야 되냐? 답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말 맞다나 어떻게 해서 그 나이에 신학교를 다 왔어요. 다리도 하나 안 뽀개고 누가 그렇게 물어요. 보통은 뭐 어디 한 곳에 터져가지고 뽀개지고 깨지고 해야 신학교 그 나이에 간다는데 옆에서 우리 동기들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말짱하더래요. 말짱한데 어떻게 신학교 왔어요? 글쎄 말이야. 그 친구들이 보기에 참 말짱하게 신학교 온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좀 편해졌나 했더니 편해진 게 아니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하나만 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 되더니 신학교를 가니까요. 이게 넓어져가지고요. 우리 교단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아니면 이웃 교단 교회라도 다 같은 한국 교회잖아요.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얘기는 잘 들어와요. 어떻게 잘 소문나는지 몰라요. 요즘 앉아가지고 그 교회 중에 미국 교회도 하나 끼어 있어요. 필리핀 교회도 몇 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하나가 걱정이 돼서 도망가다시피 신학교를 갔더니 지금은요 머리 아픈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도 잠은 잘 오네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묘하지만 항상 전 그 편 자주 씁니다. 저게 이거 뭐죠? 다섯 가지 만나는 열매 있죠. 오미자. 예. 야, 우리 신앙생활은 참 오미자 맛이다, 이거. 참 오미자 맛이에요. 쓴맛, 단맛이 간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애통하고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마음 아픈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요.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가능한 한 교회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래도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이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뭐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번 딸랑 드리고 복장 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눈 뜨고 보기 어려워도 두 눈 딱 뜨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복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셔요.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표를 해놓고 요 사람들은 심판해서 빼겠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의 여기 얘기가 최초냐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일부는 빼내요. 그때는 뭘로 빼죠? 뭘로 표시하죠?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요건 내 백성이다. 그리고 빼냈단 말이죠.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아이디어잖아요. 이 생각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에 먹그릇을 찬 이 사람들요. 붓을 찍어가지고 사람들 이마에 전부 표시를 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해서 빼겠다는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서 또 나오죠? 이런 일이 어디서 또 나오나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천사가 나와서 무슨 표시요? 계시록은 표라고 안 돼 있고 에이
숫자 A라잖아요. 장난 A
컨닝을 해도 좀 잘하는 사람도 컨닝을 해야지. 예? 임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믿는 백성들에게 전부 이거 내 거야 하고 도장 다 칠 때까지 손대지 마 그랬죠. 아까 했는 거 이제 나온대요. 그런데 요걸 흉내 낸 놈이 있어요. 어느 놈? 사탄이죠? 그 사탄이 흉내내서 찍는 게? 그래, 요때 해야 되는 건데.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많이 내요. 그러다가 나온 게 이 소위 666 사탄의 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참, 이상한 인간들 이상한 짓 하는 것은 너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여기 인이라는 거는 사실은요, 가만히 있자.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다 내 백성이다 요랬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 저 도장 받았어요? 자, 요거 얘기 안 하면 요거 굉장히 문제 많은 거예요. 요거 답 안 하시면. 계시록에 자기 백성도 하나님께서 인 다 찍어 놓고 내 백성은 손대지 마라 하신다고 심판 때 그렇게 한다 하셨는데 인 다 받았어요? 뭐 긴 얘기 하지 말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어요?
나 뭐 하는 줄 몰랐어.
하는 줄 몰랐어요? 피해 날라갔네. 여기에 나오는 뭐, 계시록에 나오는 인,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피, 전부 같은 얘기예요. 전부 같은 얘기.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묻혀놨어요? 그게 형상화돼가지고 기념하라 그러는 게, 소위 말하면 성만찬이잖아요. 아니, 그 성례. 뭐죠? 이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 그 하나의,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장치이긴 하죠. 결국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묻혔다거나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았다든가 이거는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느냐, 마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것! 하고 도장이 빵! 찍힌 거예요. 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친다는 장면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이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표를 그리라 해놔놓고 표에 숫자 하나 붙어 있나요? 1번이라고 붙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저 난 아래에 보세요. 1 하고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죠?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찍찍해요. 이 목을 가진 천사가 성문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마에 표시를 했어요. 자, 표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해볼까요? 예를 들게. 세모, X, 동그라미, 아니면 다른 거.
X에 가까운.
예? X에 가까운?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왠지의 느낌에? 네. 타우라는 게 그 히브리어적의 알파벳에서 맨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건 막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타우라는 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타우 십자가 하는 게 있어요. 타우 십자가. 십자가 중에 그 십자가 중에서 요 위에 윗부분 없는 거. 그럼 결국 무슨 자가 돼요? T자가 되죠. T자 십자가를 타우 십자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타옥하는 게 요겁니다. 히브리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인데 그걸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T자에 해당이 돼요. 근데 형태가 꼭 T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인자 비슷하게요. 이렇게 비춰놓고 위에 이렇게 쭉 비치고 위에 이렇게 그린 게 요게 타옥인데 요걸 빨리 쓰다 보면 뭐가 같이 될까요? 이래 눕은 T. 똑바로 선 T가 아니고요. 이렇게 삐딱하게 눕은, 기울여 놓은 T자 모양의 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먹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게지? 체크. 아니면은 세모. 이건 시간 걸린다, 그죠? 동그라미? X? 그 중에서, 아, 요런 표를 했구나. 그냥 누운 T자 형태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냐 무슨 표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목으로 그려놨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건데 전부 기본적으로 뭐예요? 넌 내 백성이야. 이게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요 자기 백성은 반드시 심판에서 뺀다라는 이 생각을 늘 잊지 마셔요. 유월절에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계시록에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이 노래 불러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게 아이들은 이런 찬송 부르면서 커야 돼요. 참 그런데 옛날 우리 부르거나 이 찬송 참 괜찮은 겁니다. 주일학교 때 이런 걸 갖다 명확하게 심어서 가면 되는데 요즘 아이들 찬송가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수십 년을 불렀죠. 수십 년을 불렀는데 요즘 뭐 매년 바뀌니까요. 그래서 새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아주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노래 하나 할까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주일학교 노래 지금 좀 이상한 거예요. 옛날엔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동화를 해주잖아요. 설교 말고. 선생님이 동화를 해주면 딱 마치면요.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음.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돌아갈 때 부르는 거, 이야기 듣고 부르는 거, 이런 거 참 많았어요. 어릴 때 기억인데, 그거 참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맛이 좀 없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 노래 속에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말에 흔들린다는 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자기 백성은 확실히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더 볼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라. 여기에 그를 가는 사람은 흰옷 입고 이 먹통을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라다닌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천사들. 그러니까 뭐하는 천사? 사람 죽이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하시는 다른 천사들은 이 앞장선 천사의 뒤를 따르면서요. 이 천사가 표시한 사람들은 놔두고 표시하지 않은 사람만 치라는 거예요. 치긴 치되 그 다음 보세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예외 없이 심판하라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려고 애를 쓸 때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딱 작정하시면요, 우리 사람 사이에는 이런저런 차별이 있고 불쌍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시작하면 일체 예외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욕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고 말하기 전에 뛰어가서 이마박에 도장 하나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해도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매를 딱 드는 순간에 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칠하시는 인, 표, 이걸 미리 받아두는 것이 옳지, 막상 심판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세요. 6절 중간이네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성소에서부터요. 아까 노제단 곁에 서 있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노제단이 은혜의 장소가 되고 나 대신 짐승이 죽는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요, 그 노제단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면. 또 같은 얘기입니다.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성소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성소는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장소예요.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일 먼저 죽을 인간이 누군가 보세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늙은 자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장로예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었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범죄를 했을 때에 목사, 장로, 집사 순으로 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쳤을 때 누가 죄가 많겠어요? 왜요? 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건 죄가 많은 거예요. 목사가 실수해놓고요. 목사도 사람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맞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저 이해심이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요. 오늘 아침에 저 옷통 벗어놓고 초등부 교사회 갔다가 잠시 말씀 전하고 올라오는 길에 고등부 지금 대타로 한 달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고등부실에 성경 들고 갔더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책 던져놓고 그 다음 방에 갖다 놓을 거 가지고 쫓아가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위에 양복 걸치고 다시 쫓아오니까 박 교수님이 목사님 안 더우세요? 저거 안 더우세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목사하기 쉬운 줄 아나? 자 누가 해석을 잘하나 봅시다. 목사하기 쉬운 줄 아나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쟤는 참네. 쉬운 줄 아나 하는데 어렵다는 뜻이다. 이거 누가 못해요? 네? 바로 그거죠. 목사 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걸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짓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일단 목사 되기로 딱 마음먹은 순간에요 전부 포기할 생각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더워서 옷 좀 벗어놓고 편하게 가고 싶어도 일단은 갖춰서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 그래 다 입고 챙겨 가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다음 주부터 내 벗고 올게 했어요. 왜?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됐으니까 되긴 되는데 다음 주부터 되는 거 주보 내가 다 만들어 올렸잖아요. 그 내용 알잖아요. 그럼 한 주 땡겨 입으면 다음 주 벗고 올고 오늘 벗으면 안 돼요? 되죠? 주부에 날짜가 있다니까요. 6월 며칠부터 9월 며칠까지 가고 날짜가 있다니까요. 오늘 벗고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부에 나왔는데. 그러나 목사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개인적으로 취향, 취미,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딱 전제를 하고 목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게 행복할까요? 노는 게 행복할까요?
노는 거죠.
네? 누가 열심히 했어요? 사람이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럼요. 열심히 하면 거기 가면 꼬부러져가지고 고백만 들어요.
맨날 노는 사람 빼고 열심히 하다가도요 실수했을 때 쉬는 거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고 쉬고 싶은 마음 들 때 많아요. 맨날 쉬락하면 또 하고 싶어 끌떡거리지만 맨날 하던 사람은요 어떻게 쉬는 거 쉬는 일 생기려 그러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 다 그런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하는 게 그게 목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할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이제 여러분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들 앉혀놓고 해야 되는 얘기예요. 목사가 나도 인간 아니냐 이 소리 하려거든 잠시 치워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가 더 커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성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죽을 인간은 성소 앞에 있던 장로들이더라. 그런 점을 기억하면 함부로 목사 되려 하지 말고 함부로 장로 되려 하지 말고 여기는 주로 함부로 권사 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되기로 마음먹었으면요 그때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완전히 바꿔야 되죠.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 주셨고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는 좀 달라질게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괜히 그 박 교수님이 날 보고 안 더우세요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또 하다 보니까 열이 나가지고요. 제가 좀 주일날 보면 저 뺀질이 하잖아요. 주일만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며칠 교인들 만날 일 없으면요. 저 세수 잘 안 해요. 맨날 어떻게 닦고 쉬고.
뭐하냐 맨날 세수해요. 그게 그건데 뭐.
예?
네? 얼굴이
지금 많이 좋아? 10에만 쫓겨나갈 게 아니고. 그래서 우스개로, 전 드라이 쓰는 법을요, 신학교 가고 난 뒤에 알았어요. 신학 가기 전에 드라이의 용도를 몰랐어요. 그 물이 그거 뭐하노?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무스나 젤이나 그거 신학교 가고 난 뒤에 다 배운 거예요. 요즘은 화장도 열심히 해요. 제가 안 해요. 전 그냥 얼굴 빌려만 줘요.
굿입니다, 굿.
어, 그래? 아니, 그것도 안 해줘?
최근.
아니, 그래, 그것도 안 해줘요?
나는 내가.
아니, 부상타. 자, 그건 옆으로 좀 같은 얘기고. 그 다음 전화 갑시다. 7절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라는 거죠. 뭘로 더럽혀요?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여러분 가끔은요 시체로 더럽히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에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하물며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성전을 시체로 채워라는 건 뭔 얘기예요? 더럽혀도 완전히 더럽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갔더니 이 여섯 천사들이요 나가서 성읍 중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8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목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진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니까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전부 멸하려 하십니까? 다 죽이실랍니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에스겔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들었죠.
예? 예, 듣고 대답이요?
듣고. 그러니까 이마에 인체선이 착한 데서 빼주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죠?
소돔과 고모라죠.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빼줬잖아. 이러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얘기 안 하셔요. 멸망받을 자의 멸망받을 이유만 말씀하셔요. 그 말은요. 에스겔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 에스겔이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아니다. 이제는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특별히 그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요. 사랑의 하나님이 말만 그렇지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잘 아시는데 하나 놓친 거 있어요.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기로 마음먹으면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양면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참고 참았다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심판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때도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만 하면요 사랑을 잔뜩 쏟아 놓기만 하면요. 불안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위험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 중심은 아예 아닙니까, 절대로. 가정의 중심은 아예 아니에요.
그래, 마누라 중심.
예? 마누라 중심이라고요?
우리 집이 그런가?
아니, 마누라 중심이라는 사람이 나가면 방에서 박수를 쳐요? 아까 말하고 좀 안 맞는데?
그럼 내가 나가버리면 박수 치죠.
이해가 좀 잘 안 되네. 그럼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요, 부부가 이런 관계가 돼서 가정의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저 대표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둘이 바꿔달라 하시든지.
하나님 만들기를, 예? 남자를 잘못 만들었어요. 예?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잖아.
전에 내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뼈다귀가 흙이 뼈다귀로 이겨야 못 이기지.
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되풀이할게요. 이거 다른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어설픈 남자를 앞에다 세워놔놓고 이 뒤에 조종할 수 있는 여자를 놔둔 거예요. 그래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옛날 저게 고향교회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교회 충성분자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에 땡땡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땡땡이 집사가요. 교회에서 그 구역장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하니까 땡땡이 집사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역 잘 돌아갑니다. 정말 잘 돌아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땡땡이 집사가 구역장이 돼가 이번에 이거 하자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요. 말 잘 들어요. 이러니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구역은. 근데 거꾸로 제일 잘 믿는 장로님을 구역장으로 해놔놓으면요. 대체로 말을 잘 듣긴 하겠지만 그 중에 누가 안 들어요. 이 땡땡이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과정에서 그렇지. 저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야 점수 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살아본 남자들이 참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해 보여요. 애기 같아요? 우리는 양심 인사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딴 데 사람들 얘기죠? 여기는 안 그렇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를 알아서 대답을 안 할 뿐이지, 속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도요, 이 어설픈 구석이 있는 남자를요, 가장으로 세워놓고, 왜? 여기서 네가 대자이다 이러면요, 신이라서 잘하는 게 남자예요. 그리고 뒤에 실질적인 거는요, 조종은 여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집안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맞다니까요. 그래 흙으로 만든 걸 대장으로 세워놓고 뼈로 만든 걸 뒤에서
모자란 놈을 남대로 만드는 걸 시키면
옳죠.
그 학자씨 내가 시킨 게 내가 잘못했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고 말지. 그래.
가만 있어봐. 뭐 하다 이리 갔어. 나 집사한테 못 산다. 네, 에스겔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거예요. 심판할 때는 확실하게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굳히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의 기도 중에 제일 끝부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대목이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딱 일부를 남겨서 구원하시기도 한단 말이야. 에스겔의 이 기도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남은 자하고 약간 달라요. 의미가요. 여기에 남은 자는 뭐냐?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 자신이 포로로 가 있잖아, 그죠? 포로로 가 있고, 포로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버렸는데, 그때 포로로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멸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래, 멸할 수밖에 없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왜요? 9절에 보니까요,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나와요.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 악순환의 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는 뭘 섬긴다? 온 동네 우상을 다 끌어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답이겠죠.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아들하고 싸우는 거 비슷해요. 너 왜 그래 말 안 듣니? 엄마가 때렸잖아.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렸지. 엄마가 때리니까 말 안 듣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엄마 말이 맞죠. 예? 말 안 들으니까 말을 들었지.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때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그런 과정 다 거치신 분들이 많고, 여기 지금 거쳐 가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요. 정답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못하던 일인데 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살짝 쳤는데 하는 얘기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한건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 때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 여기 9장입니다. 다음 주 10장 이어갈게요. 기도합시다.